오늘 본문 가지고 지난주일부터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해 보면,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네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그가 구한 지혜를 주는데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아주 특별한 지혜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도 영광도 그리고 평생의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그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날도 장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에 흡족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뭐두 가지를 좀 단단히 정리하면요. 저는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또 말하고 싶어요. 이쁜 짓, 이쁜 말.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그런 행동과 말. 삶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기도, 세 번째, 자기 부족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 중반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7절 말씀부터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거기까지입니다. 9절 중반절까지.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자신의 지혜 능력에 대해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감히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아뢰고 있습니다. 겸손한 기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궁금합니다. 어디에도 그 나이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카일 데일리치라는 주석가는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한 20세쯤 됐을 것이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의 남은 나이와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한 그 행한 모든 일들로 봤을 때는 그가 말한 어린아이는 아니었다. 어린아이, 뭐 12살 이하의 아이는 아니고 적어도 한 20세쯤은 됐을 거라고 본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써요. 이 단어가 12살 아래, 어린아이. 글자 그대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출입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한 들어가고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혼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12살 그쯤만 돼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 정도야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백성의 수도 못 세겠고 기록할 수도 없고 감히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를 여기 아이, 맨 처음에 종이라고 했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도 못하고 백성 수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재판을 어떻게 이렇게 말한 이런 말 언어들, 이 언어들이 왕이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가뜩이나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대신들이 솔로몬을 업수히 여기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도 자, 경험도 없는 사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거 적절치 않는 기도 내용입니다. 물론 그가 꿈속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의 기도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왕이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권세에 대한 욕심입니다. 권세에 대해서 그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 권세를 마구 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왕들에게는 그것이 필연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욕심 따라서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왕들이요 그냥 단순히 왕으로 지낸 사람들이 더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교만해가지고 왕으로 만족을 못하고 자기를 신의 반열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큰 신상 지어놓고 자기 대신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저를 만약에 저러지 않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성경에서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 역사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왕 자신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로마의 왕들 가운데 시저 이후의 왕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성경에 솔로몬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 왕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뭐 왕의 제도가 없었다가 다른 데서 이제 왕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제 처음 이제 왕이 됐는데요. 처음에 왕 될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왕을 뽑는 날 숨었어요. 한 군데 숨어가지고. 왕을 뽑는데 각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각 가족별로 이렇게 쭉 뽑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뽑아가는데 사울이 뽑혔는데 없는 거예요. 숨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지면서 그 왕권 확립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 대통령이니까 더 그게 아주 절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왕권이 제사장보다 위에 선지자보다 위에 놓고 싶어 해서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처지까지 하고 맙니다. 오늘 주인공의 형 압살롬이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아마도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을 후계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 다윗의 아들들 많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났거든요. 용모도 뛰어났고 능력도 뛰어났고 결단력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왕권이 솔로몬에게 그 왕세자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물려 넘어간 것이 이 사람에게 못마땅해서 그래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왕이 갖게 되는 그 왕으로서의 권리, 권세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더 부추김을 받아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왕을 아부하면서 더 높이고 그래서 더 거만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출입할 줄도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왕위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왕으로서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왕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재판이거든요. 근데 그 재판을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겸손에서 솔로몬의 겸손에서 또 다른 걸 발견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토록 정도 이상으로 자신을 낮췄을까? 그걸 가만히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 기도의 어떤 전략이랄까요? 기도의 무슨 전략까지? 아 이거 참 그렇게까지 복잡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때는 상당히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배려하고 있어요. 그 배려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지금 그거 아직 말 안 했습니다. 그거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말해서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그런 그걸 꼭 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 지혜죠. 지혜.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이제 달라고 그럴 텐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셀 수도 없고 재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싶은 것에 대한 그것을 갖고 싶은 그 간절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타당성을 하나님 앞에 논리를 가지고 따집니다. 주시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논리.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지혜롭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난 이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 일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실 때 그래 내가 안 주면 못하겠어 정말 뭐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유발시키는 그런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용하는 경우. 아, 난 못합니다. 사양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자기 부족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모세가 그랬었죠.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이 네가 나 대신 가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서 바로왕에게서 내 백성 구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표까지 다 보여줌에도 하나님 나는 본래 입이 어눌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사양하는데 거절하는데 썼던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중심은 진짜로 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꼭 주셔야 돼. 그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논리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왕에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기도에서 솔로몬의 신앙도 배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다 맡기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이 신앙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질 수 있죠.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떻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중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숫자를 백성이 많은데 숫자를 셀 수도 없고 또 기록할 수도 없고 재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지혜,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간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하게 접근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간구입니다. 마지막 간구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 처음부터 제가 읽는데요. 그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거기서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여태 지금 그 9절에서부터 시작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그 9절 상반절까지 긴 기도들이 있었는데 이 기도들은 사실 다른 의미였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든지 자기 부족을 하려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기도는 여기 요것 합니다. 이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 딱 한 가지가 솔로몬의 간구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기도며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먼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면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해서 백성들의 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재판, 솔로몬 왕이 재판하는 거, 이게 지금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왕으로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른 걸 기도하지 않고 이때 그것도 좀 더 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자기에게 맡겨준 왕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참 멋진 기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누구를 위한 지혜인가?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럼 지혜로운 마음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그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올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혜로워집니다. 그 솔로몬을 위한 거네요. 근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골고루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착한 일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 하는 사람은 벌을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지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백성을 위한 겁니다. 이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지만 이것이 쓰임으로 인해서 누가 유용한가? 백성이 유용해지는. 또 하나, 이 재판하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 이 사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왕으로서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일, 그 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그분이 나한테 주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래요.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임해서 솔로몬이 똑똑해지지만 이것이 사용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이 공정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향을 주시해 보면 이 솔로몬의 목적, 솔로몬의 대상이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사명이었다면 이거를 하나님이 눈치 못 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정도 구분 못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속에 우리는 주로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조금 넓어지면 가족을 위해서, 또 조금 넓어지면 교우들을 위해서, 좀 더 넓어지면 뭐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적어도 나하고 좀 관계가 된 사람들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요, 여기 보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솔로몬의 기도 전체를 내용을 놓고 보면 다 기도 한 가지죠.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음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그 지혜를 써서 자기를 이롭게 한 물론 그렇게 영광이 있겠지요. 그러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좋은 거지요. 지혜라는 게 좋은 건데요. 실제 지혜가 쓰일 때는요, 때로는 나쁘게 쓰일 때가 많아요. 나쁘게 악한 사람들. 제가 영화 한 편이 기억나네요. 'Catch Me If You Can' 그런 미국 영화예요. 잡을 테면 잡아봐. 잡을 수 있으면. 뭐 그런,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 IQ가 엄청나요. 얼마나 높은지는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지혜를 어디다 쓰냐면요. 사기치는 데다 써요. 사기치는 데.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공짜로 타요. 언제나 공짜로 타는, 공짜로 타도 단순하게 공짜로 타는 게 아니고 그 비행기에서 기장이 특별 대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한 번도 걸리질 않아요. 나중에는 수표를 위조를 하는데 얼마나 수표를 위조를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 전혀 몰라요. 그렇게 아주 돈을 뭐 물쓰듯 쓰고 다녀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잡히게 되네. 잡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생기냐면 어떤 아가씨 하나를 좋아하게 돼. 아가씨를 좋아해서 아가씨하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귀는데 아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아가씨 부모님을 만나봤더니 자기가 이제 변호사라고 사기를 쳤어요. 변호사라고 사기를 쳐서 만났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따로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6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요. 진짜 그만큼 머리가 똑똑해. 그렇게 해서 온갖 사기치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그 FBI 직원에게 붙잡혀서 FBI 직원이 감옥에 이제 넣었는데 그 사람을 FBI 직원이 꺼내요. 자기가 스스로 꺼내가지고 꺼내서 FBI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꺼내주겠다. 조건을. 그래서 FBI를 그 사람이 꺼내가지고 체크를 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을 잡아내는데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머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체크를 함부로 아무나 위조할 수 없도록 그 체크를 디자인을 하고 법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내가지고 그게 지금도 쓰이고 있대요. 그 특허가. 그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죠.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도요. 그 지혜를 어디다 쓰냐. 사기치는 데 쓸 때는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좋은 일 했으니까요. FBI에서 상을 주고 평생 FBI 직원이 되고 그럴 정도로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잘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나쁘게 쓰게 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결과까지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요. 솔로몬의 이 기도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떤 걸 구할 때 그 구함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된다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타적인 기도, 백성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더 많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도 하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거기 포함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에 어린이 청소년 기도 중보기도 학교가 있대요. 그 학교에서 일정한 기간 수료를 하면은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식을 할 때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고 저런 걸 깨달았고. 근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메뉴가 간증하는 등장 간증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메뉴가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했는데 은혜는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일관된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서 자기 마음들이 긍휼로 가득 차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됐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이고 사명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기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듣는 분 또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감동, 기쁨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귀여운 짓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수를 따 더 나아가 감사와 찬송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자기 부족을 알아야 돼 그 부족이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아버지 나를 꼭 안아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족을 아뢰는 그런 기도.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남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